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나했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맹목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속해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시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과 12절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고 다음 장 44장 8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증인이라는 주제를 꺼내시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모든 목적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이바지하는 존재로서 빚어가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42장 18절에서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맹목의 상태의 심각성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백성들에게 넘기시고 맹렬한 진노로 쏟아 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고 사방에서 불이 타올랐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몸이 탔지만 마음에 두지 못했다라고 42장 끝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죠.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처럼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들이 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런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9절 말씀을 보시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보면 지금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은 재판을 위해서 열방들이 모이는 법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라 하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 가지 많은 문학 장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리브 패턴이라고 말해서 때로는 법정에서 고소하고 변화한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서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이해하기보다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가하시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런 틀 안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마치 이제 재판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증인들을 불러서 과연 진정한 신, 진정한 여호와가 누군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한번 변론해보자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호출을 받았는데 한쪽 부류의 사람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다른 한쪽은 세상 열방들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방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속속 모여들고 있는 이런 역동적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이 질문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이 일이 무엇이고 이전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어 오신 일, 근접해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참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일은 하나님께서 최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일을 가리킵니다. 3절을 보시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그래놓고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 신자의 구속에 관한 말씀이고 결국은 이방 사람들을 대가로 지불해서 이스라엘 구원한다는 말은 이방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영혼을 어떤 값을 지불하셔서라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핏값으로 지불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바로 그 일이 이전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알려줄 수 있고 이 일을 누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느냐? 재판장이 그렇게 지금 물었습니다. 언뜻 보면 누가 알려주고 누가 들려줄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서 누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사실은 바꿔 말하면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지 못하면 예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역사를 주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왜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나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도록 만드셔서 바로 재판정을 개최한 하느님 그분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아직 본문의 상황은 이런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정으로 호출을 받은 이스라엘은 누가 역사의 주관자냐라는 이 질문에 누가 응답할 것인가 하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아마 좌우를 살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질문을 하면 혹시 이 질문에 누가 대답하지?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혹시 청중 중에서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살피는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의 증인과 종원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너희가 한번 나서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신성에 대해서 한번 너희가 한번 증거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혹시 토론 프로그램에 방청을 가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패널들이 말하기도 하고 또 청중석에서 누가 말하기도 하는 그런 상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사회자가 저기 저분 노란색 입고 있는 저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 한번 대답해 보라고 말하면 상당히 좀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상황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어느 성도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상당히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은 그런 정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례를 분별을 못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증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즉 하나님을 편들 수 있는 자로 자처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이스라엘은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다소 마음이 놓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놓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신자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부르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하심의 열매요 거저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신자는. 그런데 그런 지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똑똑해서 가지게 되었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결과물로서 그 선택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런 열매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존재는 선택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택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스코틀랜드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도널드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안전한 신에 대한 환상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치 아픈 신보다는 우리 마음에 맞고 숭배하기 쉬운 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상을 재구성해내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는 신, 미래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신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는 이스라엘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잘못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그냥 상을, 형상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는 뭐죠? 이방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것으로 변형시킨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성경이 본래 계시한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적 주관적 체험, 어릴 때 그 짜릿한 경험, 또 자신이 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 내용, 그 틀 안에 딱 갖춰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저마다의 신학과 저마다의 신학 색깔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항상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가 아는 이 틈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나한테 계시해 주시오. 그런 방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들을, 그런 무언의 요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귀에 맞으면 참 말씀이 좋고 자신의 귀에 맞지 않으면 별로 신통치 않은 말씀으로 여기는 오늘의 시대나 금송아지를 만든 시대나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은 자기를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면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에 충성을 다했으나 그 신은 성경이 계시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은 그런 신적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를 가지게 되면 신뢰가 쌓이죠.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 다음에 믿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는 것이 먼저인가 믿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믿는 것이 먼저인가 아닌 것이 먼저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는 것이 항상 먼저 나오고 믿는 것이 뒤따라 나오면 아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성경 읽어보시면 때로는 믿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뒤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고 믿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에 더해서 깨닫게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 깨닫는다라는 이 말은 본래는 분별한다, 이해한다, 식별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믿고 알게 되어지면 무엇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저 뭐 열심만 가지고 막 어떤 일에 헌신만 하지 않고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멈춰야 될 일인지, 이게 과도한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게 되는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표지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불러 쓰시는 신자의 삶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뱅은 이처럼 알고 믿고 분별하는 이 세 단어, 이 세 동사는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경험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존, 믿음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전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이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처럼 하나의 단어로 설명되지 않고 신자의 정체성이 알고 믿고 깨닫는다라는 이런 단어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저 그냥 압니다라는 단계에서 정체 가운데 있지 않고 정체에 있지 않고 다시 또 식별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내용이 진자의 삶 가운데 구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전제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질문했죠? 누가 역사의 주관자냐? 질문했죠?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신,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죠? 그런 신과는 달리 그분은 시작과 끝도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고 후에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존재하기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늘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어떤 존재도 진정한 구원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신이 있고 각 민족의 신이 있고 각 부족의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죠.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 신을 섬겼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을 섬겼죠. 아테네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온갖 신이 많습니다. 아폴로, 주피터, 뭐 비너스, 뭐 큐리, 뭐 다이아나 뭐 등등 온갖 신들이 그냥 잡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존재를 신으로 섬겼지만 성경은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실제로 다른 신이 있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신이 없지만 우리의 형편, 다른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전제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한 거지 실제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신이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신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인칭이 1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만 절대 구주요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한 말잔치가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구원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항상 덫에 빠지잖아요. 함정에 빠지잖아요. 죄로 인해서 항상 실족하고 웅덩이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아말렉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각종 나라의 압제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슬 가운데 계속 행해오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과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여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물론 그분의 별칭을 여러 말로 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하면 구원자다. 그래서 나 곧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하면 구원자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와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세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알려주었다 하는 이 말, 선포했다, 예언했다는 말이고 보였다라는 이 말은 알려지게 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하는 행동을 하시기 전에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들어있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행동을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한다,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알려지게 만드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순서로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했으니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은 다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와해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처음 누구한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모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까지 이미 예언을 했습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기까지는 애굽 왕이 너희가 순순히 가도록 허락하지 않다가 내가 여러 손을 들어서 각종 이적을 행하면 그들이 그때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요. 뿐만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갈 때 이스라엘 여자들로부터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순순히 내어줄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았지요.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계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구원사건이 일어나면 그 구원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는 예언하고 선포하시고 내가 이제 한다 보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설명하여서 그분의 정체성을 더 풍성하게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오신 역사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한번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그 옳음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옳다는 첫 번째 단어는 의롭다, 바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옳다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너희들 말할 대로 한번 말해보라, 한번 증인을 세워서 한번 말해보라. 그런 다음에 배심원이 당신의 증언은 진리입니다 라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야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시고 계시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다음에 다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증인인 이스라엘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최종 선언이 나타나고 있죠. 마치 재판정에서 내린 편결과 같은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하마 그리오? 라는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과연 태초로부터라는 이 말은 단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간이 시작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라는 뜻입니다. 정령 시간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누가 과연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순간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 그분은 항상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계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흔히 구속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속 역사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어도 우리는 그냥 비관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국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주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나기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딱 이렇게 붙들어 놓으시면 누구도 소나기를 벌려서 그 존재를 탈취할 존재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풀어내시려고 작정하면 어느 누구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지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고, 사도 베드로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개최된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려주고 들려줘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낯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말만 하시지 않고 여기서 가운데 실행하시고 설명하시고 보충하시고 더해주시고 더 풍성한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영적인 지각이 본래는 주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눈과 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감각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지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처지에,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기준을 주시잖아요. 원칙을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 이 원칙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죠. 그랬다가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시죠. 그러기를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반복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사야 1장에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얻어터져가지고 성한대가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처럼 오랫동안 이스라엘 징계하시고 다듬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서 42장 1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바 불이 붙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그것은 6장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죠. 6장 9절에서 무슨 소명을 받았습니까? 맹목의 상태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이러니죠. 맹목의 상태로부터 돌아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맹목의 상태에 계속 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죄인의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조명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총명을 빼앗아버리시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관에 처하게 되는데 그 좋은 예가 엘리 제사장과 사울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면서 둔감해지다가 나중에는 도무지 분별을 못하는 상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에는 인간의 무지와 악한 욕망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가 믿지 않는 것은 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셔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신 어떤 존재라면 그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무지와 불신앙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해야 한 영혼이 돌이킬 수 있고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말씀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이스라엘을 깨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십니까? 어떤 주석가는요, 이 8절 말씀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10절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다. 그래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너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소망이 있나 저 사람 저렇게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저렇게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면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그가 앞을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몸을 담그면 씻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살펴봤지만 9장 8절부터 무려 10장 21절까지 이 일로 인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고 그 부모와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펼쳐진 형태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어떻게 보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부모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또 물었죠. 그죠? 하여튼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가보라고 또 해서 다시 또 아들을 그 소경을 또 불러가지고 또 재차 물었습니다. 그게 그냥 계속 나타나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 다른 것 잘 모르겠는데 내가 딱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 뜨고 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는 이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의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오직 너만 나의 증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이 증인은 복수인데 종은 단수예요.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진정한 종의 모습은 특별한 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은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만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현대교회에 속해 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는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세주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일에 항상 새가족 전도 초청주일 행사를 갔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던 가운데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맨날 어디 가서 수련하는 것처럼 우리끼리 지내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게 지내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삽니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제 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한 바를 성취하시고 성취한 바를 설명하시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어떤 사명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절부터 7절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불 가운데에도 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물로부터 불로부터 건진받은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고 하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성품으로 드러내든지 삶으로 드러내든지 어떤 형태든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옛날처럼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축구 전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전에 저도 그래 봤지만 뭐 버스 터미널 이런 데서 막 기타 치고 드라마 하고 그러면서 막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너희는 내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존재성이 변하면 이미 증인이다. 그리고 사명을 자연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산상보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 8가지 인격적 특징을 말하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주의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말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많이 착각하지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격성이 변화되어지면 이미 소금이요 빛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실수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존재성의 변화는 없는 사람들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밀어붙이니까 항상 일을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일반적인 보편 교회들 잘 보세요. 뭐 가정교회다, 무슨 셀 모임이다, 하여튼 뭐 VIP 초청이다, 뭐 하여튼 뭐 많잖아요. 지금 프로그램들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번아웃 돼버리죠, 그죠? 아이고 두산 두 벌 다 들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그 때문에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미안해가지고 일부러 가지 않아도 될 이사를 가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공부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성이 변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설교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고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했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자기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냥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여러 경우들을 보세요. 그들의 존재성이 변하니까 바로 어떻게 하죠? 동네로 바로 나가잖아요. 수가성 여인 메시아 만났다고 바로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아니 존재성을 과연 나는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삶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가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응답하고 반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런 말씀이 있구나, 참 깊은 말씀이다 하는 정도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나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지, 과연 나의 존재성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즉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아서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여전히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그 상태에서 벗어난 자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도 실상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저에게 올바른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이 말씀의 근간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